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또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되겠네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성공의 신부인 존 스토트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설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도 보면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죄가 더한 곳에는 심판이, 형벌이 더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선한 행위가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 메라고 하는 기본 불변사를 사용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그것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간이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인간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선에 대한 지식대로 사는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유태인,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인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세 인간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로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는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할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더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있는 곳에는 오히려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곡해한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기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짓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는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도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으며 누가 그를 주관하고 있느냐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선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 그 상태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찾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를 인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그런 구체적인 죄를 지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세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 새 생명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세례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바라보기보다는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처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음식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자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예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1800년대에는 흑인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노예 시장에 많은 흑인들이 이제 돈 많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가는 그 시장에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도 이 흑인이 팔리지 않으면 그 흑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 그는 밥만 축내기 때문에 이 노예 상인은 그 흑인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한 부자가 그 흑인의 처지를 알고 그를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농장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그 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를 비싼 값에 사서 풀어주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네가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해주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해서 너를 구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네가 자유롭게 가라. 그런데 노예 상인에게 다시 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가라. 그때 이 흑인이 그 농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노예 상인에게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노예로 살아가거나 그 인생이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생각하기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 비싼 값을 지불해서 나를 사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나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 농장 주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12번 뛰었습니다. 한 번 뛸 때마다 20만 원씩 받고 뛰었습니다. 생명수당이 20만 원이었습니다. 20km 완전 군장에 낙하산을 메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 대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보통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하산을 메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나를 태우러 비행기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우리를 향해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례하는 모습이 저승사자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제 비행기가 뜨고 이제 낙하 지점이 가까이 오게 되면 비행기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 문으로 아주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오는데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뛸 때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 비행기에 매어져 있는 이 생명줄이 그냥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매어져 있는 이 보조 낙하산을 자기가 피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에 매달려서 뛰었을 때 내 낙하산이 제대로 펴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잠시 후에 내 낙하산이 펴진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큰 한숨을 몰아쉽니다. 아, 살았구나.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땅으로 떨어질 때쯤에 다시 한번 긴장과 불안한 마음이 또 엄습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을 때 내 다리가 멀쩡하면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쉽니다.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12번을 내어 뛰어내리고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도 그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받으면서는 뛰기 싫어도 돈을 내고는 뛰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례 입교에 참여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결단한 그 마음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